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한 쌤이 계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본받아 사회적 신분이나 부와 권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섬김을 본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많이 노력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연합전선을 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연합전선을 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신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간과하기 쉬운 명령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 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너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좋은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무기는 너무 크고 다루기 힘들어 그것을 입고 싸울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싸울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최첨단 무기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기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신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악한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진리, 진실, 믿음직함, 올바름, 정직함 등을 뜻합니다. 신자들과 교회는 우리의 허리에, 곧 마음의 중심에 진리, 올바른, 정직함으로 동여매야 합니다.
그럼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리쌤이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을 제가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흉배로 마귀의 정죄함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신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확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무엇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소멸하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뒤로 물러나거나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자들과 교회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명령하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착용함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유리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신자들과 교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를 무너뜨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진리와 에베소서 6장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할 때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 포괄적인 진리, 체계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로고스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말씀,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뜻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경은 교회와 신자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까요?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하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나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가택연금된 상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인 것인가요?
네, 가택연금은 거주하는 집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생활의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마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갑옷을 입듯이 교회와 신자들도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풀려나기를 바라거나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전해야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샘,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모든 사정, 곧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알게 하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되어 있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나요?
자신이 감금되어 있지만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신자들과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보다는 교회와 신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참 신자와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와 신자들의 교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신자들의 교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저와 샘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속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싸움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의 싸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연합전선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훈련을 통해 강건해지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관통하는 중심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를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의 상황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든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전혀 없는 일을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포도주 틀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땅에 파놓은 웅덩이 같은 곳이에요. 북조선의 김치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움과 비슷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부어서 발로 밟고 포도즙이 한 곳에 모이면 가죽 부대에 담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터와 같은 곳에 드러내지 않고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드온의 행색이나 마음을 짐작해 보면 거룩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과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느라 옷에는 곡식 가루와 땀이 가득 묻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짜증과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부르셨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그런 경건 생활을 틀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건 시간에만 가두어 놓는 경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잖아요. 이런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경건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이나 환경에서든지 우리와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을 주실 수 있고 사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어디서나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일상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기드온처럼 일상의 일을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쇠간에 일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곧바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아닌 야외에서 기도하다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특별한 경우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럴 때가 꼭 신앙적인 경건 시간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설거지 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노동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기도와 묵상 시간 같은 경건 시간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시간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일상생활에서도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집안일을 하거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네요.
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1600년대 초반 중세시대의 수도사인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서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됐고 수도원 생활을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남조선에 와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로렌스가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보조의 일을 뭐 10년 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이런 수도원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불평이나 짜증내는 것이 없이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로렌스의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요리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신발을 수선해도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그의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평범한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의 말과 글이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작은 달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한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아멘.
아멘.
로렌스 형제의 이러한 말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내게 이런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는 것이 단번에 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안에만 갇혀서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할 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나의 일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를 궁금해하며 그렇게 사는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마음속에서 자주자주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짧은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기도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짧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현재의 관점이 아닌 미래적인 관점에서 기드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 현재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이었죠.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재의 기드온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인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근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의 행색이 여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근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전혀 제자답지 못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전혀 반석 같지 않은 성품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었지만 성령 충만해진 뒤에 미래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기에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본받아서 특별히 내가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들을 향해서 또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 상황과 같은 경우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전도대상자를 품고 있다가 마음이 지쳐서 그 사람에 대한 전도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전도대상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십수년 이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게 되면 낙심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큰 용사처럼 쓰임받을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과 무관해 보이지만 미래에 분명히 큰 용사처럼 쓰임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기도하면 그런 모습이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지금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될 모습을 소망하며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는 그 믿음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죠. 백부장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 받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인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도 백부장처럼 전도 대상자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적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모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굳건하게 믿으며 기도를 통해서 미래적인 관점을 경험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혹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수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가지게 되면 위기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잠깐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두려움은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잠시 잠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교만함은 물러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는 직접적인 음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기도와 묵상에 힘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북조선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구호 같은 게 생각나네요. 북조선의 곳곳에 가면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북조선에서 만든 이런 구호는 성경의 말씀과 좀 별개로 지극히 세상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결코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해 있을 그런 사람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항상 저희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제 예배를 할 때 항상 그 날을 미리 꿈꾸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 땅에 그런 신앙의 자유가 언제 올지 되게 막막하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아,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Choose.